안녕하십니까. SOS TV 시사 뉴스입니다. 뉴스를 보고 시대를 읽고 뉴스를 통해 영적 눈을 뜨도록 도와드리는 SOS TV 시사 뉴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뉴스의 장을 열어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길러봅니다. 경제하면 우리 모두의 귀가 솔깃해집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우리의 실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특별히 경제의 문제를 주의 깊게 주시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특히 경제의 근간이 되고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각국의 경제와 맞물려 있는 미국의 경제를 우리는 예의 주시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다는 표현이 모자랄 정도로 심각합니다. 네, 오늘은 하락의 길로 들어선 미국 경제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2011년 7월 13일자 파이낸스 뉴스 국제경제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꼽았다고 전했습니다. 무디스가 미국이 이제껏 신용등급 AAA, AAA를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꼽은 이유는 미국 국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 디폴트라고 부르죠. 예, 그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무디스와 주요 신용평가 회사들은 미 의회가 정부의 채무 한도를 8월 2일까지 상향 조정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타결됐지만 미국에 대한 국제 신용 평가사들의 신용 등급 강등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국의 경제 문제 아주 참 심각합니다. 자, 여기서 해설위원이신 강병국 목사님을 모시고 해설을 들으면서 이 문제를 더 깊이 짚어보도록 할까요? 강병국 목사님.
예. 아, 참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미국에서 생기고 있는 이 경제 문제에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성경 예언 가운데서 마지막 예언의 성취의 중심은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변화는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오고 또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세상 역사 마지막 사건의 일련의 사건을 가져오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항상 뭐 몇 번 그래왔지만은 정말 그 시간이 연방 정부가 정말 데드락 되기 바로 직전에 그때 하루 전에 상원위원회에서 또 하원위원회에서 극적인 그런 협정을 맺어서 이제 타결하게 되었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미국 정부가 얼마나 더 많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인가, 얼마나 돈을 더 찍을 수 있는 것인가도 되지만 얼마나 많이 더 부채를 지고 또 외자를 더 들여올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결정해서 이것은 이 debt ceiling이라고 그러죠. 빚을 얼마나 더 빌려올 수 있는지에 대한 천장, 그 높이의 수준을 높인 것이죠. 2.3조 달러를 더 빌릴 수 있게 높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4.3조 달러의 빚이 있는데 거기가 한계점이었죠. 그것을 더 높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주 잠시 동안에 해결된 것 같지만 엄청난 그런 후폭풍으로 미국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죠. 어느 나라가 이제 미국에게 그 미국의 부실 부채를 사주면서 돈을 더 빌려줄 수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지고 있는 부채의 이자도 못 갖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국회에서 상하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서로 아주 정말 공화당은 더 이상 세금은 올리지 말라. 그리고 더 이상 빚을 지면 안 된다. 이 상한가를 더 증액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했고 특별히 티파티 아주 보수주의파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지금 당장 미국이 죽게 돼 있으니까 일단 다시 호흡 조절을 하고 일단 살아난 다음에 또 생각하자라고 해서 세금을 올려야 된다, 빚을 더 좀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나가서 둘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의 다 상식적으로 아는 수준에서 이쪽 저쪽 그런 미디어에서 신문들에서 각국에서 퍼지게 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엔 공식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의심할 필요 없이 미국의 형편이 그대로 정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나라도 그 나라가 미국의 부실 채권을 사주고 국채를 사주어서 돈을 빌려주려고 할 때에 그때 그 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의 압수는 어디에 있는가?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몰기지 그런 경제 파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제적인 굉장한 침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증률이 높아지고 또 경기가 부양이 안 되고 생산 증가가 안 되고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회사들과 은행들과 월스트리트 회사들과 그 다음에 또 개인들에게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베일아웃 마니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그 프라임 레이트 그 이자를 갖다가 거의 제로 상태로 그냥 오랫동안 유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이제 막고 막았지만 앞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입니다. 정직한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미래 이 매년마다 100%씩 매년마다입니다. 매년마다 100%씩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경제 선지자 뉴욕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 누리엘 루빈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곧 미국은 할 수 없이 퍼펙트 스톰, 우리가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완전한 폭풍이 이르러 온다. 퍼펙트 스톰이 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심각한 그런 현실을 주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면 밑에서 떠돌던 그런 사실들이 미국에 대한 경제 그 심각성이 이제는 수면 위로 떠올라서 백일화에 다 드러나는 시점이군요. 굉장히 심각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의 쿠키 뉴스는 월스트리트 저널 6일 보도를 인용해서 미국 경제가 고용, 여신,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말하죠. 여신, 또 생산 및 주택 등 주요 부분이 침체 후에 활력을 되찾지 못하면서 지금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저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물 경제학자들은 이번 회복이 몇 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과다한 가계 부채와 금융 시스템이 모기지 위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점, 그리고 미약한 신뢰감, 또 성장을 부추길 옵션의 부족함을 상기시켰습니다. 호황 속에서 돈을 빌어서 주택과 자동차, 사치품 등을 사고 흥청망청하면서 과중한 가계 부채와 실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율, 그러자 이것을 냉각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권위 있는 미국 미시간대의 소비자 신뢰조사 결과 1년 안에 재정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본다는 응답률이 24%로 2차 대전 후 가장 낮은 수준에 그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미 경제자문위원장은 저널에 기록하기를 과다한 소비와 주택시장 열기에 크게 영향받은 거품을 제거하고 수출과 투자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과거에 누렸던 그런 경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강명수 편집부장의 해설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미국을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온 세계에 이 소식이 전파되면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뉴스와 미디어에서는 만일 미국 경제가 파산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곧바로 세계 경제에 큰 위기와 파산을 가져왔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파산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런 문제를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 답을 좀 엿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이렇습니다. 그 일곱 마리의 살찐 소가 나타나는데 살찐 소가 있었는데 뒤늦게 나타난 일곱 마리의 마른 소가 그 일곱 마리의 살찐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꿈이 계속됐는데 일곱 이삭, 아주 잘 익은 일곱 이삭이 있었는데 뒤늦게 나타난 마른 일곱 이삭이 그 살찐, 잘 익은 살찐 이삭을 삼키우는 그런 장면이 그 바로의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꿈의 의미는 7년 동안은 풍년이 지속되다가 그 이후 7년의 흉년이 이어지면서 애굽의 경제와 그 주변 나라들의 경제가 아주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꿈인 것이죠. 애굽과 인근에 있는 그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애굽으로 몰려와서 애굽 왕에게 굴복하는 사람들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돌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경제가 파산될 것이라는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일곱 마리의 소와 일곱 개의 이삭의 그 꿈을 통해서 말이죠. 애굽에 복종하는 사람들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의 경제적인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극심한 경제적 파탄이 올 때 생기는 현상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다시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경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까지 함께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 노예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세에 경제가 몰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해서 여기 상고들이란 경제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울고 애통하는 것은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은 그 이 상품의 상고들이 해서 다시 비즈니스가 나오고 17절에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였습니다. 급격한 몰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 시대의 기근과 경제 파탄이 왔을 때 애굽에 복종하던 애굽 왕에게 굴복하는 사람들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의 경제 파탄이 오면 마지막 시대의 그 짐승의 세력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굴복하는 자들만 사고 팔 수 있고 식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이 땅에 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우리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성경의 예언과 함께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를 알아보고 깨어나는 그 사실이 깨어나야 되는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7월 12일자 내일 뉴스에는 유로존의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에 대한 보도가 실렸습니다. 11일 헤지펀드의 공격으로 이탈리아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탈리아 문제가 터지면서 유럽연합수뇌부도 긴급회동으로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이낸셜 타임즈는 밝히기를 이탈리아가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판단한 헤지펀드들이 이탈리아 국채를 공매로 베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는 스페인보다 훨씬 더 큰 대외 채무가 있다는 점, 게다가 대외 채무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 있다는 점 때문에 위기가 올 경우 구제 금융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능력에 대한 회의론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스 사태 때문에 힘이 빠진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위기가 또 올 경우 또 한 번 구제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인 것입니다. 연합뉴스 서울발 경제뉴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 협정이 7월 1일 잠정 발표되면서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총 9,200여 개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됩니다. 이데일리 경제난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27개국 나라로 구성된 세계 최대 단일경제권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 협정 FTA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도되었는데요. 이 협정은 그동안 한국이 맺은 FTA 중 여섯 번째로 시장은 미국보다 크고 교역량은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이라고 합니다. 이번 협정으로 정부는 연평균 25억 3천만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전자부품처럼 국내 기업이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는 수혜가 예상되지만 금융과 법률 등의 분야에서는 위기이자 또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반면에 농업 분야는 당장은 소비자 물가 안정에 이바지할 거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축산업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들으면서 우리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더 배워보도록 하죠.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미국이 오랫동안 즐겨왔던 World Reserve Currency, 세계 기본 화폐로서의 특권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MF는 SDR, Special Drawing Right, 그래서 어음을 만들어서 이제 무역할 때 미국 달러 대신 그것을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내놓은 지경까지 이르렀고 또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이 중도 개발 국가들에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무역할 때 미국 달러를 받지 않는다. 또 산유국들도 이제 그런 결정을 하기에 이르러서 미국은 이제 곧 그 이 특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타격이 굉장히 심할 것이죠. 또 유로존을 보십시오. 유로존은 여러분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그렇죠? 또 영국, 아일랜드 이렇게 퍼져가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미국 못지않게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성경 예언을 믿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심각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네딕트 16세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을 이 경제 문제를 보는 관점이 아주 일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말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터지자마자 두 사람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타임지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공식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제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사회주의가 들어서야 된다. 이제는 모든 부를 다 나누어야 된다. 이건 사회주의 사상이죠. 공산주의 사상이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미국의 마지막 예언의 중심인 미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경제적인 침체가 생기자 이제는 세상의 정치체제, 경제적인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 생기는 것이 공식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로 치달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성경이 예언해 주는 대로 현재 형편을 볼 때 그것은 종교적인 독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폭동이 생기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짭이 없고 먹는 것이 어렵고 굉장히 그다음에 힘든 경제적인 그런 소용들이 가운데 세계가 뒤흔들릴 때 그때 사람들이 어디로 마음이 갈까요? 종교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특별한 종교 지도자, 종교 연합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나 신뢰나 인내의 품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관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된 복음이나 잘못된 아이디어와 하나님께 대한 개념과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다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 더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관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는 것은 종교적인 독재체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기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할 때 그것은 영어로 image of the beast입니다. 짐승이 가지고 있던 형상입니다. 무슨 형상입니까? 과거의 중세기 때 어떤 핍박을 했습니까? 그때의 종교와 국가는 하나였습니다.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 입장에서 일하던 그러한 종교적인 파워풀한 체제, 그 체제의 이미지 형상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부추기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앞장서서 일하는 세력이 누군가?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 어린 양 같은 세력인 미국일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의 환란의 핍박의 종류는 그 모습은 경제적인 조치입니다. 경제적인 제재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거기에 굴복하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가오는 예언의 성취,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아니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오는 핍박과 환란을 위한 우리의 성품과 믿음을 잘 준비할 때가 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성경의 예언 성취가 바로 우리 눈앞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011년 7월 8일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베이징에서 FTA 비밀협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열리는 정부는 비공식 방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은 대다수 이해 관계자들은 자기들을 배제한 채 밀실 협상으로 기본적인 구도가 짜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통상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물론 개시 일정까지 철저히 비밀로 붙여서 농민과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미국이나 유럽연합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통상 절차법이 없어서 통상 관료가 밀실에서 협상하고 일방적으로 결과를 통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분석한 한국과 유럽, FTA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죠. 예,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를 한번 보면은 앞으로 15년간 농업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중 축산업의 감소가 연평균 전체의 9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퍼센트죠. 수산업은 15년간 매년 94억 원어치의 생산이 줄고 보건의료산업도 연평균 2,060억 원어치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2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2008년부터 피해보상 예산을 투입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국내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하락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를 비롯해서 폐업지원제도 도입,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자원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폐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축사 양도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에게 주는 허가 더 많고 또한 예언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뒷배경에 숨어있는 진실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할 것 같군요. 자, 여기서 다시 강명수 편집부장의 해설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예,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언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언은 이해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면 올수록 예언의 중요성과 가치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이해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오히려 예언을 위험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닫힌 책이다. 잘못 해석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등등과 같은 아주 이상한 미신과 같은 말들이 오늘날 교회 안을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예언을 이해하게 될 경우 그들의 생애와 삶이 또 신앙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에 대해서 이상한 말들을 퍼뜨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래를 펼쳐 보이시기 위해서 꿈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예언을 주시는데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함께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계시와 예언을 주시면서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왕의 꿈을 통하여 예언을 주셨는데 거기서 끝난다면 어떻게 애굽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흉년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내주셔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보내주셔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심으로써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긴 예언을 풀어서 펼쳐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수많은 예언들도 그 예언의 의미를 말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그 기간 예언, 그런 예언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 기간 예언, 예언이 시작하는 시작점과 끝나는 점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예언이 시작되었고 이제 여기서 끝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아리켜 주셨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의미와 목적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신약시대에 넘어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역할을 했죠.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죠. 다니엘의 69주일 예언이 있습니다. 그 69주일 예언이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신저를 보내주셔서 그 69일 예언이 끝나는 시점과 그 예언이 성취되는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사명을 시작하신다는 그 그리스도의 초림의 기별과 함께 그 봉사사업을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침례 요한이 했죠. 70주와 예언이 끝나는 시점에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의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그런 기별을 사도 바울이 전했죠. 마지막 시대, 이 시대 또 경제가 무너지는 예언, 바벨론이 무너지는 예언 누가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예언을 연구하고 기대하면서 자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언을 밝히 설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고 읽고 듣고 살펴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종들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예언을 더 연구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경제의 하락과 그에 따른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미국 경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경제 문제는 성경의 마지막 예언, 특히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짐승의 표의 예언과 관계가 깊죠. 지금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성경의 예언을 더 연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생활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시사 뉴스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유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우리 생각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